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에 실패했다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북창 비행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미사일이 북한 영토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대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수분간 비행하다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6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추락하거나 발사 직후 폭발하는 등 이번까지 3번 연속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자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이번까지 탄도미사일을 50번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많은 국가의 돈을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생존만을 위한 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한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무시한 처사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지만 중국과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번 발사는 나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매우 어렵다면서 북한과 아주 중대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남겨둔 채 여러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고 행정부 관리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무모함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불장난을 지속하고 비핵화를 거부하면 유엔 안보리 등의 다양하고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란 단일 주제로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4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물론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에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직접 주재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수교 단절 혹은 관계를 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에 배치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곧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초기 가동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논평에서 김정은 정권은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 BOE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자주 또 어떨 때 이발소에 가시나요? 미국의 한 가족이 머리를 깎은 좀 특별한 사연 소개해드리죠. 아들 셋, 딸 셋, 그리고 엄마 이렇게 7명의 가족이 하루 날을 잡아서 머리를 깎았는데요. 질병에 걸려서 머리가 빠지는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2살부터 10살까지 어린 아이들이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렀다가 지난 24일 드디어 이발소에 손을 잡고 가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각자 머리가 기는 속도가 달라서 일정한 길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5년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이 가족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이 6명의 자녀를 둔 이 엄마가요. 자신의 친구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암 환자를 위해서 뭔가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결정을 따랐고요. 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미국인들은 이 어린 아이들의 기특한 결정과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볼까요? 경쾌한 노래로 출발해봅니다. 노래 시작부터요. 너무 좋아서 와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I got you, I feel good. 당신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흑인 가수 제임스 브라운이 부릅니다. 들어보시죠.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not.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not. So good, so good. I got it here. Oh, I feel nice. The sugar runs by. I feel nice. The sugar runs by. I feel nice. The sugar is fine.
feel nice. Sugar and spice. So nice, so nice. I got you. When I hold you in my arms, I know that I can't do no wrong. I feel nice, like sugar and spice. So nice, so nice that I got you. Wow,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n't. I feel good. I knew that.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여성 우주인. 지난 2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미국인 여성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과 지구 밖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과의 장거리 통화였고요. 미국 대통령과 미국인으로서 우주에 가장 오래 머문 기록을 새롭게 쓴 우주인 패기 윌슨 선장과의 통화였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우주 최장 체류 기록 534일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미국 우주인 중에 가장 긴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다. 그걸 깨뜨렸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민과 세계를 대신해 당신에게 감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선장은 이런 기록을 깬 건 큰 영광이라면서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미 항공우주국 식구들을 대표했다는 것도 영예롭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성 우주인으로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윌슨 선장은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난 생화학자인데요. 지난 2002년 첫 번째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9일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서 선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우주에서 세 번째 머물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윌슨 선장은 여성 우주인 가운데 최다 우주 유영 기록도 갖고 있는데요. 윌슨 선장은 올해 9월 우주 체류 666일을 끝으로 지구로 귀환하는데요. 세계 최장 기록은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겟나디 파탈카가 879일로 최장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5주년 Shooting and violence spread in California. 총소리와 폭력이 캘리포니아에 확산되다. 네, 지난 1992년 미 서부 캘리포니아 LA 폭동 사태 당시 현지 언론이 신문에 머릿기사로 달았던 문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발생한 LA 폭동 사태는 백인 경찰 4명이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구타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당시 경찰관 4명이 무죄 선고를 받자 격분한 흑인들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당시 폭동으로 53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었고 수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액만 최소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미국 언론은 로드니 킹 구타 사건보다 두순자 사건을 집중 내보내면서 폭동을 한인과 흑인 갈등으로 몰아갔는데요. 두순자 사건은 1991년 흑인 밀집 지역에서 하는 가게 주인인 두 씨가 매장에서 물건을 수차례 훔친 흑인 소녀와 다투다 살해한 사건입니다. LA 폭동 25주년을 맞이해 미국 언론이 현재의 인종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히스패닉계 정치인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백인 주류가 LA 정치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한인 정치인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는 현격히 커졌고 흑인 밀집지역인 LA 남부에서 지역개발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률도 줄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이어 미국 내 주류 언론은 기록물을 방영하는데요. LA 폭동 25주년을 기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LA 92라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냅니다. 또 스미소니언 채널은 잃어버린 테이프, 그리고 쇼타임은 Born Mother F, 또 ABC 방송에서는 Let It Fall, 로스앤젤레스 1982에서 1992가 방영됩니다. 이런 미 주류 언론의 관심 속에 25년 전과 같은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24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단절시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원하진 않지만 북한이 위협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5일자 보도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북한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당장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6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때문에 사드를 서둘러 배치했다며 실제 운용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경상북도 성주 부지에 전격 배치된 데 대해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7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방안이 많이 있다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 행동 방안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세계 탈북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 대표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열악한 인권 탄압 실태를 폭로했는데요. 14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편안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행사죠.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개막이 됐죠. 올해는 이 북한 정권 붕괴 또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직접 취재하고 오셨죠.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북한 자유주간이 올해로 벌써 14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시작이 됐고요. 네. 워싱턴에서 매년 4월 마지막 한 주 동안 북한 인권을 알리고 또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행사들, 다양한 행사들 14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네.
2004년에 시작이 돼서 2009년까지 워싱턴에서 계속 열렸다가
네.
또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장소를 서울로 옮겨서
네.
또 서울에서 또 이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그랬었고요.
네.
2015년부터 다시 이제 워싱턴, 또 16년 서울, 올해는 워싱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발자취를 조금 짚어주셨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2004년에 이 행사가 시작됐을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이 행사가 열리게 된 건가요?
네. 당시 이제 수전 슐티 그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서울에 있는 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제
네.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 국제적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14년 전 당시만 해도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좀 고쳐보자,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슐티 대표가 이 행사를 기획을 했고
네.
시작을 했고
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게 됐고 그런 이런 그 일련의 그 행사를 통해서 이제 북한 인권법도 제정이 되고
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2004년도에 북한 인권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수전 소티, 뭐
네.
북한 인권의 데모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네,
키 큰 미국인 여성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또
네.
단체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워싱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숄티 대표가 이끄는 북한 자유연합, 여기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미국에 와서 같이 참석을 하는 이런 형태를 올해는 띠게 됐는데요.
네.
주요 단체 보면 북한 인민 해방 전선, 북한 전직 군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가 있고 또 서울에서 그 대북 전단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또 박상학 자유 북한 운동연합 대표.
네.
또 북한 서울에서 가장 먼저 그 세워졌던 그 탈북자 단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북한 민주화 위원회 여기에 그 허광일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또 오버로 왔고
네.
또 서울의 그 여성 탈북자 단체인 뉴코리아 여성 연합 소속의 그 임혜진 씨 등 여러분도 이번에 참석을 했고요.
네.
또 다른 참석한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탈북자 구출 등 활동 때문에
네.
얼굴을 좀 드러내거나 이름을 알리기를 꺼렸던 분들도 몇 분이 계셨고
네.
또 올해 가장 그 눈에 띈 그 참석자 가운데 하나는 그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네.
2014년 말에 그 탈북자 이분도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예, 북한 자유주간 행사 주도 단체에서 시작해서 올해 행사에 참여한 단체까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4월이 되면 탈북자들을 자주 볼 수 있는
네.
달이기도 해요.
네. 네.
자, 올해 행사 어떤 행사들이 열렸었는지 23일부터 열렸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크게 보면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그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열렸던 헌화식, 또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
네.
또 이거 워싱턴의 그 중국 국영 TV죠. CCTV 미국 사무소 앞에서 열린 그 시위,
네.
이런 그 일련의 행사들, 이렇게 하나로 묶어볼 수 있고요.
네.
이래서 이제 중국 대사관 행사 또 CCTV 앞 행사는 탈북자 강제 북송, 을 하는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 행사였고요.
네.
또 토론회들도 여러 군데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 또 북한의 고아 실태, 또 정보 유입, 대북 정보 유입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네.
또 올해는 특히 이제 특이하게 또 행사 기간 중에 세계 탈북자 총회
네.
이런 이름으로 또 회의가 열려서 북한 또 정권의 그 도발을 규탄하고 또 인권 실태 폭로하는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그 워싱턴 선언 이런 것도 채택이 됐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 이렇게 명명이 됐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상영 또 음악회 이런 문화 행사들도 열렸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이제 뭐 국무부나 또 의원실 이런 데 찾아가서 그 관계자들 만나고 이런 행사들도 함께 열렸습니다.
네. 행사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달라져 오고 있는 걸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어떤 내용이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토론회나 탈북자 총회랄지 이런 네네. 곳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네, 2년 전에 워싱턴에서 열던 12회 그 행사를 보면 당시에는 네. 이제 그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국제사회가 또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만약에 북한 정권의 그 붕괴가 이제 임박했다. 또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논하면서도 그 중에는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그 정치범 수용소 문제, 거기 특히 그 안에 있던 수감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그 논의하는 그런 그 것이 있었고요.
네.
또 탈북자 총회에서도 북한의 정권 붕괴 시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평화 통일을 하는 것에 어떤 그 혜택 여태까지 비용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것도 짚어봤고요. 또 독일의 그 통일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별히 지난 4월에 열렸던 행사 그리고 올해 행사 그 중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이랄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제소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김정은을 그 어쨌든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토론회에서 나오고 워싱턴 선언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크게 이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한국 외교부의 이정은 북한 인권대사가 또 세계 탈북자 총회를 주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대사가 25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제 탈북민 세계 탈북민 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네.
27일에 여기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탈북민 총회에도 참석을 해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탈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데 탈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런 그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런 만큼 이런 사람들이 직접 국제사회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만큼 설득력, 호소력 이런 것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네.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 를 개발을 하면서 지금 6차 핵실험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6차 핵실험까지 진행이 되고 이러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루빨리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이런 문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대해서 쭉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올해 주제가 이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대비가 네네. 주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 정권의 붕괴는 바로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과연 순조롭게 될 것인가
네.
여기엔 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대비들을 미리미리 해둬야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가장 그 단적인 예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정치범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네.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뭐 12만 명 혹은 20만 명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하는데
네.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 피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총살을 당하거나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그 닥쳐서는 큰 그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그 남북한이 그 어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군사적 선택 방안을 마련해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런 그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군사적인 대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이 지금 미리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계속 행사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참가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지난 그 2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좀 아쉬웠던 점이 어떤 점이 있었냐면,
네.
2년 전에는 그 미국 정부 당국자 또 유엔 대사, 북한 인권 특사,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
네.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 토론회 또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의회 청문회도 열렸고
네.
근데 올해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서 좀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 북한 자유주간 행사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인데요.
네, 그렇죠.
이분이 2004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서울 측 그 단장으로 또 서울 측 그 주최자로 이렇게 행사를 계속 주관하고 일해 왔었는데
네.
올해는 그 병 때문에 좀 심각한 그 지병 때문에
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고요.
네.
또 그래서 회의 중간중간에 그 여러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 대표들이 김성민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고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요. 14회를 거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고 또 국제사회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아직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행사가 좀 더 주목을 받고 또 국제사회나 미국 사회의 주변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뉴스 풍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락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Don't be cruel. You know I can be found sitting home all alone. If you can't come around, at least please tell the phone. Don't be cruel to who heart is true. Baby, if I made you mad for something I might have said, please don't forget my past. The future looks bright ahead. Don't be cruel to who heart is true. I don't want no other love. Baby, it's just you I'm thinking of. Don't stop thinking of me. Don't make me feel this way. Come on over here and love me. You know what I want you to say. Don't be cruel to who heart is true. Why should we be apart? I really
my heart. Let's walk up to the preacher and let's say I do. Then you'll know you'll have me, and I know that I'll have you. Don't be cruel to who a heart is true. I don't want no other love. Oh, baby, it's still you I'm thinking of. Don't be cruel to who a heart is true. Don't be cruel to who a heart is true.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이전은 볼 수 없었던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과 북한 출신 예술인이 함께했는데요.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자유주간 나흘째인 26일 저녁 워싱턴 시내 조지 워싱턴 대학 마빈 센터 그랜드 볼룸 로비에 관람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떨까? 궁금해요. 일단 한국이랑 많이 다를 건 확실한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조지 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김대영 씨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공연장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요즘 또 상황이 지금 또 많이 안 좋은 시대인데 지금 또 요즘 또 그래도 이렇게 또 미국에서 남북한이 같이 하나 돼서 공연하는 거는 되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 지금 미국에서는 또 근데 지금 관람 분들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남북이 하나였다는 거를 오히려 데모스트레이트 하기에도 좋아요.
미국인 그레이스 라이트 씨는 띵크가 여는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있다면서 남한과 북한을 배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I go to a lot of their events usually. So I think it's like a good event for North Korea Freedom Week. It's like different than just the usual like panels or discussions. Like bring the arts into it. I think it's
일주일간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동안 유일하게 예술 문화 공연으로 꾸며진 이날 행사의 주제는 남북이 만나다 통일 콘서트와 문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조지 워싱턴대 북한인권학생모임 THINK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VOA에 지금까지 북한인권 주간 행사에서 이런 공연은 없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 lot of the things that we're talking about this week are about political prison camps and orphans that are slave laborers and women that are being trafficked and all just the horrible things that are happening to North Korean people. But we know that unification is coming soon and we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just to celebrate as a just a fun night to celebrate unification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북한 인권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놓고 일주일 동안 간증과 토론이 진행되는데 이날만큼은 한반도 통일을 미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출연진과 관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공연은 2시간이 넘도록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남성 헌터 랭 씨의 현란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랭 씨는 즉흥적인 몸짓과 노래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랭 씨는 피아노맨, 레디비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의 팝음악 대여섯 곡을 연달아 연주해 행사장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미국인 가수에 이어 북한에서 온 실력 있는 여가수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5년 탈북해 현재 한국에서 팝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명성희 씨.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명성희 씨는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으로 북한에서 영화방송음악단에서 활동할 만큼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팝페라는 서양의 대중음악 팝과 고전 가무극 오페라를 섞은 음악입니다. 명성희 씨는 이날 자신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선보였는데요. 희망과 꿈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유명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표곡 I Dream the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를 시작으로 자신이 발표할 제발이라는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내 어릴 적 고향 그 작은 마을에
담담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듯한 탈북 여가수의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통일 후 한반도가 지상 낙원이 되기를 염원하며 부른 환상 속에서 넬라 판타지아,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리운 금강산. 탈북자로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바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엮은 명성희 씨.
아, 저는 아직도 그리운 금강산이나 그 제가 새로 낸 새 신곡인 그 제발이란 곡을 연습할 때는 아직도 가슴이 울컥하고 그걸 말을 할 때면은 지금도 말하면은 막 이렇게 울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이 너무나도 그 가고 싶은 곳에 못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연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해외에서 해외 동포들도 계시고 또 외국 미국인들도 우리의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성희 씨는 북한 자유주간에 탈북자 가수로서 미국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남북한이 하루빨리 소통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그 남과 북이 소통을 해서 우리 그 민족이 지금까지 아픔을 겪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하루빨리 지어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날 모인 70여 명의 관객들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곱게 단장한 탈북자 가수의 아름다운 선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탈북자 최종호 씨가 무대에 올라 즉흥으로 북한 가요를 불러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에는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와 함께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 한인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12인조 걸그룹 디스트릭트 K의 무대도 마련됐는데요. 특별히 이날 방문한 탈북자들과 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대중가요에 맞춰 춤을 췄는데요. 탈북자들과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들의 동작을 하나씩 따라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인 인권 변호사 제이슨 웨스트 전 띵크 대표는 VOA에 조지 워싱턴 대학생들과 탈북자들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이 행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normal people just like you and me. That they, you know, are from a different country but they are the same as us.
학생들이 탈북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으니 편히 말을 걸어보라고 조언했다는 설명인데요. 웨스트 씨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주간에 참석하고 있는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는 미국 내 한인 학생들과 미국인 학생들이 참여한 통일 콘서트를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이렇게 청년들이 일단은 남북한의 그 통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예술로서 이 통일에 대한 이런 감성을 접목시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더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또 많이 호응하지 않겠나.
이날 참석한 미국인들은 음악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음악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의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Literally has a voice. All of the people that have so much talent and they have a voice but they can't share it. I pray that eventually they all can be free and that we can have some kind of reunification of Korea.
생생 라디오 매거진 조상진이었습니다.
네, 조상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강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헌법이 완성되면 과연 누가 헌법을 승인하고 비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정부 구성안 비준은 당연히 국민이 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준비된 문서를 주의회에서 검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모리스는 재헌회의가 승인했던 23개 헌법 조항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7개 항으로 줄였습니다.
과연 어떤 주에서 이 헌법을 승인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과연 헌법이 국가 최고의 법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구베니어 모리스는 서문을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 국민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주권은 각 주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1787년 9월 17일 대표들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일부 수정 조항에 대해 논의한 다음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들이 서명을 하는 동안 벤자민 프랭클린은 의장석 뒤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그림을 통해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기, 저 그림을 좀 보십시오. 재헌회의가 열렸던 지난 4개월 동안 이곳에서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오갔었죠. 그동안 저는 종종 해가 그려진 저 그림을 봐왔습니다. 그림 속의 저 해가 아침 해인지 저녁 해인지 생각을 했었죠. 어떤 날은 어둠을 깨고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다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아니야, 빛을 거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저녁 해일 게야 싶은 게 통 분간을 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대표님들, 이제 나는 저 해가 무슨 해인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저 해는 분명 찬란히 떠오르는 아침의 해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결정한 헌법에 대해 미국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연방주의자라고 불렀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연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새로운 정부 구성안에 대해 불신과 두려움을 조성했습니다. 헌법을 반대하는 반연방주의자들 중에는 독립전쟁의 영웅도 있었고요. 나중에 주지사나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 합중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강력한 중앙정부 체제에 대해 회의적일 뿐이었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새로운 정부 구성안에 대해 두려움과 불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연방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나 의회, 법원이 그렇게 큰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자유시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영국과 싸웠는데 자칫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헌법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미국인들이 두려움을 느낄 얘기들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펜실베니아에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부를 갖고 있는데 이 정부가 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헌법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단지 몇몇 사람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몇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한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제임스 메디슨을 비롯한 재원회의 대표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반연방주의자들은 지금 농촌 주민들은 도시민에게,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에게, 또 작은 주는 큰 주에 반대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연회의는 대륙회의에도 새 헌법을 한부 보냈습니다. 한때 13개 주를 연결하는 유일한 장치였던 대륙회의는 각 주별로 새로운 헌법을 비준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1787년 12월, 13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 헌법을 비준한 곳은 델라웨어 주였습니다. 델라웨어 주는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전원 찬성으로 미국 연방 가입 첫 번째 주가 됐고, 같은 해 12월 펜실베니아 주가 두 번째로, 뉴저지 주가 세 번째로 헌법을 비준했습니다.
헌법 비준은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재연회의가 열렸던 1787년 겨울에 이미 델라웨어주와 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가 헌법을 비준했고요. 다른 주들도 1788년 새해가 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헌법 비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남부 조지아주가 네 번째로 헌법을 비준했고요. 코네티컷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네 곳만 더 찬성하면 헌법이 비준될 수 있었습니다.
1788년 2월, 매사추세츠주는 새 헌법의 비준 여부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대의원들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헌법에 첨부된다면 비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그해 4월 말에 헌법을 비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대의원들은 표결과 함께 항의문을 첨부했는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 정부 구성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5월 말 여덟 번째로 헌법을 비준했습니다. 이제 한 주에서만 더 비준이 되면 이 새 헌법은 미국 최고의 법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초기 13개 주들 가운데 가장 큰 주였습니다. 버지니아 서쪽 경계는 멀리 미시시피 강까지 닿았고요. 그 당시 미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대의원들은 3주 동안이나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머리를 기른 아이들이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머리를 깎는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익명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쓰는 어린이들이 어른이 돼서 만들어갈 세상. 왠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2년 4월 29일 오늘 24 hours of seemingly unending violence in the city of Los Angeles the toll of Crenshaw district there a bill you're outside of what looks to be a burned out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흑인들이 일으킨 이 폭동으로 로스앤젤레스는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날 흑인 폭동이 일어난 것은 로드니 킹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 전 로드니 킹이란 흑인 청년이 4명의 백인 경찰들에게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장은 TV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됐고 시민들은 백인 경찰들의 과잉 진압에 분노했습니다. 이후 1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마침내 1992년 오늘 배심원들은 백인 경찰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그러자 흑인들은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와 방화, 약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3일간 지속된 폭동으로 55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 내 또 다른 흑백 갈등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1980년 4월 29일 오늘 공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향년 81세로 타계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1899년 영국에서 태어나 26살 때인 1925년 영화 기쁨의 정원으로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이어 히치콕 감독은 40살 때인 1939년 당시 영화계의 메카인 미국 헐리우드로 건너갑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듬해 미국에서 그의 첫 영화인 레베카를 발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유명세를 탑니다. The surface calling her name, Rebecca. 영화 레베카는 영국의 귀족과 결혼한 한 미국 여성이 남편의 죽은 전부인인 레베카의 잔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후 현대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포를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해 영상의 마술사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1976년 영화 가족의 음모를 마지막으로 총 53편의 영화를 남긴 히치콕 감독. 그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또한 흑백에서 컬러 영화로 20세기 영화계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